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인근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217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갇혀 있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멕시코 민방위 당국은 한때 사망자를 248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근 모렐로스와 푸에블라, 멕시코, 게레로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멕시코 시티에서 동남쪽으로 123km 떨어진 푸에블라입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잔해 더미에서 생존자를 구출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시티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전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어제 미국 령 버진아일랜드를 강타한 데 이어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마리아가 두 번째로 높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50km의 최대 풍속을 내고 있다며 강풍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내일은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구호활동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라카 탈환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시리아 민주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쿠르드족과 아랍 민병대 연대인 시리아 민주군은 성명에서 이미 라카시의 80%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 북부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다며 유프라테스의 분노로 명명된 탈환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의 90%를 장악했다며 마지막 난관은 도시 곳곳에 IS가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라카에 남아있는 IS 대원들은 식량과 무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미 연방 하원 의원들과 뉴욕시 의회 의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 의회 의장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시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다카 수혜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길 기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의장 외에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라울 그리잘바 의원, 에드리아노 에스파이앗 의원,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맨하탄 5번가를 점거한 시위대가 떠날 것을 거부하면 난동죄로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지난주 런던에서 발생한 지하철 폭발 테러와 관련해 오늘 용의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48살과 30살 남성으로 영국 웨일즈 지방의 뉴포트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뉴포트에서 용의자를 한 명 체포했으며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런던 지하철 테러와 관련해 5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지난 15일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30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제72차 유엔 총회 첫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미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 수권 법안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미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로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범죄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적대적 행태를 멈추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필요하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유엔이 지향하는 바이고 유엔의 목적이라며 유엔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15대 0의 만장일치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한 것을 지적하며 중국과 러시아 모든 이사국이 제재 결의에 동참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압박과 관련해 우리가 훨씬 더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must do much more. It is time for all nations to work together to isolate the Kim regime.
모든 나라가 함께 북한의 김씨 정권이 적대적인 행태를 멈추도록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할 시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태를 자세히 나열하며 북한의 타락한 정권보다 다른 나라들과 자국민의 안녕을 더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No one has shown more contempt for other nations and for the well-being of their own people.
또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과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구금과 고문, 살해, 압제를 당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북한에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것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로 독살된 사건, 또 13살의 일본 소녀 요코다 메쿠미가 일본 해변에서 북한에 납치돼 북한 간첩들을 위한 언어 강사가 된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나라들이 이런 정권과 교육할 뿐 아니라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해 세계를 핵 문제로 미터롭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붕괴할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It is an outrage that some nations would not only trade with such a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량 정권들은 테러 분자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인류의 파괴적인 무기들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한다며 북한을 포함해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0여 분에 달하는 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주권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듯이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곧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해질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주권국가와 유엔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지적하며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을 촉구하는 것도 외교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19일 폭스뉴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는 언제나 선호하는 접근법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런 접근법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자금을 옥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최근 두 차례 연속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결국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각국에 있는 북한인들 규모를 줄이기 위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쫓아내도록 다른 나라에 요청하는 것도 미 정부 전략의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자금을 말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선호하는 접근법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 협조하고 있고 중국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제72차 유엔 총회 첫날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우호적이라고 여겨졌던 국가들도 북한의 비난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 연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Os recentes testes nucleares e missilísticos na península coreana constituem grave ameaça.
관례상 매년 총회의 첫 연설을 맡는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19일 최근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은 우리 누구 중 누구도 무관심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은 이러한 행동을 최고로 격렬하게 비난한다면서 결과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번 상황에 대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일반 토의 첫날인 이날은 브라질과 미국 등 모두 34개 나라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나라 정상들이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비난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총회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순히 북한의 적대적인 나라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의 우호국이라고 여겨졌던 나라들까지 비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most press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day is the accelera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by North Korea.
부하리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가속화된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까지 핵 전쟁의 위협에 이처럼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 역시 북한이 핵무기로 세계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가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최악의 위협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e face one of the worst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이 같은 인류에 대한 무례함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것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기니 정상 등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반 토의 첫날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옴에 따라 남은 기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국 상공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지나간 일본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 등이 다음 날인 20일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 세계 정상들과 별도로 이날 일반 토의 개막 연설을 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live under a shadow of dread cast by the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tes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실험이 북한 내 굶주림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곤경을 완화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실험을 명백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정안 형태로 제시됐던 대북제재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8일 통과시킨 2018 국방수권법안에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중 85억 달러가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에 배정됐습니다.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와 해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6억 달러 많은 액수입니다. 알래스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앞서 발의한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의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본토에 요격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가 갖춰지는데 여기에 28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 20대는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역의 요격기를 총 104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궤도를 돌며 북한 등 적국이 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우주 기반 센서의 개발에 2,750만 달러가 책정된 것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내용 포함을 주도한 댄 설리번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법안을 통해 미국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독재자로부터 국토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을 발의한 민주당의 조 도넬리 의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은 실질적이고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행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대북 제재 법안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미 금융만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북 제재 외에도 잠수함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원이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조율을 거쳐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방수권법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법으로 의회는 이후 세출 법안을 제정해 예산을 확정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지원 시기와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대변인실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과 다른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자금 부족으로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임호에 대한 식량 지원을 표준 배급량의 66% 수준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5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19일 VOA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고한 어린이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설사 등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UN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ly
유니세프는 그러나 지원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고통받거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이번 지원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0여일 만에 유엔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 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도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북한이 처벌받아야 할 시기에 동맹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The first and obvious problem.
실제로 스가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한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선임 아시아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번 결정은 진정한 지원이기보다 북한에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터프체 대학의 이성윤 교수 역시 원론적으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의하지만 발표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 직후에 그런 대북 지원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그런 반응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이라는 지원 창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 정권과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인 유엔을 통한 지원은 김 씨 일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id is not a good idea when it is distributed through the regime because that only tends to bolster the Kim family.
외부인이 현지에서 식량 분배와 섭취 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연구원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가운데 적어도 30%는 군대나 엘리트 계층에 전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현지 취재원을 통해 북한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지로 북한 취재팀장은 19일 VOA에 실제로 유엔이 지원하는 의약품이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품이 많이 시장에 나가요. 약품들이.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자라며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 사안과 분리한 것은 오래 지속되어 온 원칙이라며 유엔기구들은 북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경제 제재는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인도주의와 전략적 사안을 연계해선 안 된다며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WFP와 유엔기구들은 명확한 인도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절한 감시 아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선의의 표시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폭넓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의 앤드류 여 교수도 한국 정부가 800만 달러라는 적은 금액의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대북 관여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timing looks bad because of the nuclear test, the missile test, but honestly, $8 million is it's really a token amount, and if For me, I always thought that South Korea, we already know that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추가 안보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류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유화책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미국 정부와 긴밀한 조정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완전한 파멸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기존의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런가 하면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시민상을 받았군요.
네. 미국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가 시상하는 2017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 중국 출신의 유명 피아노 연주자인 랑랑 씨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서 이 상을 수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받은 상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세계 시민상이란 건 어떤 상입니까?
말 그대로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 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헨리 키신저, 또 존 캐리 전 국무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이 상을 과거에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 소감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촛불혁명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이 촛불 시위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든 한국 국민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중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이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상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먼저 만들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알고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곧 연설 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21일 목요일에 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에 관해 한 3-4분 정도 언급하면서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예.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대통령 간의 만남도 예정돼 있죠?
예.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대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양자회담 이후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또 열 계획인데요.
북핵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예.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도 20일에 열 계획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뭐 자세한 내용 앞서 김영곤 기자 리포트로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존의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위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북한 문제 하래에 입장을 표명한 건 미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강도가 뭐 상당히 셌다.
네.
뭐 표현도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뭐 워싱턴의 분석들도 이제 여러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늘 강했기 때문에
예.
뭐 그 자체를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이 얼마나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도 말했고요.
예.
대북 제재의 압박 이행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매체는 다른 관리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총회를 대북 압박 총력전의 무대로 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봉에 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지금 북한 문제를 최대 안보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역대 미국 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북한 문제를 지휘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합니다.
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대북 제재 압박에 동참할 것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백악관이 배포하는 정상회담이나 통화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 이 두 정상 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 북핵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했다 이런 말들이 거의 빠짐없이 당기고 있습니다.
예. 최근 미 한일 3국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났는데
네.
3국 국방당국이 화상회의를 또 했군요.
예. 앤드류 윈턴이 지금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장 대리 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 일본의 야마토 타로 방위성 방위정책 과장이 20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이 지난 15일에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협의하고 효과적인 억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대응 방안이 있다.
네.
이게 무엇인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발언에 대해서 첫 반응을 보였군요.
네. 21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매티스 장관과의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외교적 경제적 기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이라는 것이 꼭 실행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외교적 경제적 뒷받침이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의원들은 모든 군사적 채널을 통해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의 실체를 꼭 파악해서 협의해야 한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서울은 오늘 김영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한국의 일부 언론이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특히 내일 그러니까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논의한 뒤에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청와대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국 간의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사안을 의제로 다룰 계획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불거진 핵전술 재배치 이런 논쟁 같은 거 소개해드렸는데
네, 전술핵 재배치요?
예, 전술핵 재배치.
네.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북한이 전략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목소리, 여론들이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 현재 디젤 추진 잠수함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잠행하면서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려면 이제 한국도 거의 무한대로 그 바닷속에서 작전활동을 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공식 입장은 어떤 거였나요?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 실행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럼 이 정부는 핵과 다른 나라의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오랜 원칙이다, 뭐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실질적으로 작전상을 볼 때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저희 VOA의 과거에 밝혔었습니다.
예.
한반도 주변 해역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잠수함이 몇 주간의 잠행만 하면 이제 가능하고, 또 특히 그 잠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음입니다.
네.
소음이 크면 바로 이제 적들에게 탐지가 되니까. 근데 이 소음 면에서 이 디젤 추진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보다 훨씬 이제 작거든요, 소리가.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훨씬 더 그 핵 추진보단 디젤 추진 잠수함이 낫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게다가 또 가격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
네.
디젤 추진 잠수함은 가격이 뭐 5억 달러 정도의 안팎에 불과한데요. 핵 추진 잠수함은 16억에서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과 유지비, 이 가성비 면에서 이 훨씬 더 핵잠수함이 이 비용이 많다는 거죠.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인도적 지원 항목을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1천억 원, 미아로 거의 그 9천만 달러를 추가 증액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대북 인도적 기금 800만 달러 지원을 추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한 건 대북 퍼주기이자 한국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하는 짓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남북협력기금에서 인도적 예산은 모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통일부는 애초에 3,360억 원, 미화로 3억 달러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이 오히려 1,126억 원, 거의 1억 달러가 증액된 4,486억 원, 그러니까 거의 4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편성됐다는 게 야당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통일부는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관련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아시다시피 그 남북협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제재 압박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그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런 지원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데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를 축소하고 국방력 증강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등을 향해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세계 언론과 지도자들 또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달 초에 큰 지진이 발생했던 멕시코에서 또 강진이 일어나서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이 미 상원 공화당이 또 한 차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선보인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내 몇몇 상원 의원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의 지도자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점만으로도 각국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 총회 관료와는 달리 직설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특정 회원국들과 그 지도자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세계 주요 언론이 머릿기사로 예. 올렸습니다.
네. 앞서 김영곤 기자와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북한을 비판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었는데요. 미국 공영 NPR은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른 회원국과 그 지도자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 북한만 비판한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함께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추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됐다라고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예. 이란의 경우 갖가지 테러 지원 의심을 받고 있는 활동을 멈추라는 것이었고요. 베네수엘라의 경우 식량난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과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를 제압하면서 이른바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입법부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앞서 이 베네수엘라의 금융제재 등을 가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통해서 추가 행동 계획을 밝힌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 나라들의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총회에 불참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정치의 새로운 히틀러라면서 이날 연설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특정 상대에 대한 무절제한 증오를 표시하는 혐오 발언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예.
이런 일은 21세기 유엔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강도 높게 역시 비판을 했네요.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공식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북한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추첨을 통해서 유엔 총회장 맨 앞자리를 배정받았던 북한 대표단 좌석의 두 자리가 비어 있었고요.
예.
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전에 회의장을 떠난 것을 무언의 항의로 미국 언론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연설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유엔에 참석한 많은 뭐 세계 지도자들이 지켜봤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극찬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강하게 비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에 30년 넘는 나의 유엔 경험에서 이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연설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예.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입장을 지지한 반면에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고요.
예.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위한 문은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이번 총회에는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나라들의 이 정부들의 입장, 뭐 반응들은 좀 나왔습니까?
네, 이번 72차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불량 국가로 불렀는데 비난하고 위협하기만 하면 모두를 적대시하게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중국 쪽 반응도 비슷한데요.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각국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연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공화당 측은 명확하고 강력한 원칙을 보여줬고 압도적인 지도력이란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위험한 표현을 사용했고 유엔을 전쟁 위협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멕시코 중부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요. 지금까지 한 2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서요. 멕시코 시티와 인근 지역에서 건물 한 40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큰데요.
예.
재산과 인명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걸로 CNN 방송 등의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불과 2주도 안 됐는데요. 멕시코 남쪽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8.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최소한 98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또 어제는 그 지난 1985년 규모 8.1 지진으로 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지 32년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예.
대지진 참사 32주년을 맞아서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 뒤 몇 시간 만에 지진이 발생한 네. 걸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어제 지진은 이제 규모가 7.1이었는데 뭐 앞서서 220여 명 정도 숨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피해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수도 멕시코 시티와 거점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다리, 공항 등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예.
멕시코 정부는 이날 멕시코 시티에 재난 구역을 선포하고 긴급 자금을 방출했는데요.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수 잔해에 묻혀 있고요. 이 밖에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여진 가능성과 추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도되고
예.
있습니다. 또 외국계 기업들도 상당수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의 피해는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인 닛산의 현지 법인 사무소와 모렐로스주 쿠에르나바카 공장이 지진 발생 직후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진과 화산 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 태평양 주변 지역을 묶어서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데요. 멕시코와 가까운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언젠가 이 빅 원, 아주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당국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보험 법안이 단연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의 표결 통과 여부를 두고 몇몇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주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의 가장 큰 현안은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없애는 게 핵심인데요.
예.
법안 통과를 좌우할 수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려면 몇 표가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까?
규정에 따르면은 2017년도 그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표가 필요한데요.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로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새 회계연도가 끝나고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다른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 50표가 필요합니다.
예.
60표가 필요합니다.
예.
공화당이 10월 1일 이후에 해당 법안 표결을 진행하면 야당인 민주당이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찬성표가 60표 이상이 나오면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60표까지 가려면 좀 힘드니까 9월 30일 이전에 단순 과반, 그러니까 51표로 통과시키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제 표 계산을 해보면 공화당 의석수가 상원에서 52석, 민주당은 48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숫자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공화당에서 3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이제 무산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찬반이 갈릴 경우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니까
예.
현재 공화당은 이탈표 2표만 허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현재 그 미국 언론에서는요. 이번 표결 결과를 좌우할 공화당 의원이 누구냐를 두고 분석이 한창인데요.
예.
아,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의원이 애리조나주의 존 맥케인 의원,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그리고 메인주의 수존 콜린스 의원입니다.
예.
현재 수존 콜린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나머지 두 의원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이 표심이 조금 갈리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밖에 다른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자기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인지 의견 통일이 좀 힘든 실정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스티 의원이 선보인 새 건강보험법안의 핵심은요. 연방정부가 주도하던 건강보험 체제를 주정부 체제로 돌린다는 겁니다.
예.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려고 연방정부가 쓰던 예산을 모두 주정부에 배분하고요.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이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줄입니다.
예.
또 건강보험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항목이 기존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던 주에서는 그 새 법안에 따라 배분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이번 표결에 열세를 지고 있는 존 맥케인 의원의 지역구인 애리조나나 이 머카우스키 의원의 알래스카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주마다 좀 상황이 다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좀 이해관계도 조금 다를 수 있겠군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에는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희천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황해도는 맑다가 차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6도입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 아침에는 2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인근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225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갇혀 있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망자는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근 모렐로스와 푸에블라, 멕시코, 게레로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니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잔해 더미에서 생존자를 구출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시티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일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모 8.1의 지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지 두 주가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시티 시민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그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얀마 당국의 탄압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3,2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에는 식량과 의약품, 식수, 긴급 대피소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한 달간 로힝야족 41만 명이 당국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피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은 어제 서부 라카인주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수치 자문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로힝야족을 겨냥한 군부의 이른바 인종청소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수치 자문이 이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어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강타한 데 이어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마리아가 두 번째로 높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50km의 최대 풍속을 내고 있다며 강풍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내일은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구호활동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 동북부 대서양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호세는 어제 1등급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라카 탈환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시리아 민주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쿠르드족과 아랍 민병대의 연대인 시리아 민주군은 성명에서 이미 라카시의 80%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 북부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다며 유프라테스의 분노로 명명된 탈환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의 90%를 장악했다며 마지막 난관은 도시 곳곳에 IS가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라카에 남아있는 IS 대원들은 식량과 무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이 호주와의 난민 상호 교환 협정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멜컴 텀블 호주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 공화국 내 호주 난민 시설에 수용 중인 50여 명이 몇 주 뒤 미국으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호주가 운영하는 난민 시설에 있는 1,250명의 난민이 미국에 재정착하게 됩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